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나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본 성전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소의 동쪽 문이지요, 그죠? 동문을 닫고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만 그곳으로 출입하겠다라는 말인데 나중에 이제 정확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들어오기만 하시겠다라는 이 구별의 이미지요. 실제로 뭐 하나님 문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들어오는데 우리 당시의 문화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 문화는 여러 이 세계 뭐 동양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 사마이라는 드라마를 봐도 잘 나옵니다. 이 3세기에 중국의 위나라 왕 조조가 그 이제 중국의 업을 수도로 삼습니다. 이 업성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이 있었겠죠, 그죠? 그 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문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 사마문은 마른 문이지만 천자, 즉 황제만이 다닐 수 있는 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조만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조조의 후계자 이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이 죽고 없으니까 셋째 아들 그 조비와 이제 다섯째 아들 조식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이제 세자 후보를 경쟁 중이었어요. 이 조비와 조식. 이제 조조는 조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섯째 아들이 이게 막내라서 뭐 귀여워서 이런 게 아니라 이 글재주가 아주 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재주를 이 가진 그 아들을 봤을 때 이 조조가 되게 흡족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이 사마의 이 떠오르는 별이었는데 이 사마의는 조비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술을 먹고 조식이 이제 큰 실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마문을 통과하는 사건이죠. 이 이후에 이제 조식이 확 기울고요. 이 조비가 결국은 이제 그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문이 도대체 그거 한 게 뭐라고? 지금 사람이 죽고 왕의 아들인데 그죠? 왕의 아들인데 지금 죽고 살고 이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겁니까? 그죠? 예. 당시에 이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당시에 이제 물론 이 성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문이겠죠. 그러나 그 문을 특별히 구별해놨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구별해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본문을 보는데 이 드라마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구별된 문이죠. 술을 마셔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문입니다. 이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예요. 드라마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천자만 그 문을 지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천자의 사자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동문 앞 현관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을 그죠 설정해 놓지요. 3절에 보니까 뭡니까? 왕입니다. 왕. 그죠? 왕은 예외였습니다. 사실 드라마상의 중국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도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명을 전달하는 사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일인지상 만인지야. 그죠? 영의정조차도요. 어명을 받을 때는 그 사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 권위가 왕에게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왕을 누가 세우셨나니까 하나님 세우셨지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오늘 현대 개념의 국왕이나 대통령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말 아닙니다. 대통령을 세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오늘날은 국민들이 뽑지요. 영국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왕권을 인정해주니까 왕실이 있는 것이지 국민 위에 왕실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어떤 왕실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히 에스겔 당시에는 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사회와 달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동문을 사용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사용할 수는 없는데 다른 쪽으로 들어와서 그 앞에 현관에는 머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문은 사용은 못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에스겔 본인도 선지자니까 동문을 사용하지 못해요. 북문을 통해서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환상인데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뭐 목사나 이런 사람한테 적용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목사를 기름 붓고 세우고 이런 것 아닙니다. 목사만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 없어요. 종교계획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모든 성도들을 기름 부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역할에 따른 직분의 구별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차별은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 하향평준화라고 들어봤죠. 이 만인 제사장의 사실 정신은요, 상향평준화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과 같은 구별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성도로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이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개념이 이제 하향평준화 된게참그 문제겠죠, 그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부르신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까내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가 부패했다는 증거겠지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언제 그 하향평준화를 부릅니까? 이 사회가 부패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뭐 전혀 없을 때, 사람들은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이런 상향평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 몇안 되는 사람까지 끌어내려서 모두 못 살자는 하향평준화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에 깊이 있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하루빨리 전쟁 나가시고, 뭐. 북한이 뭐 어디 서울을 폭격이라도 해가지고 뭐 서울에 뭐 어디 뭐 땅값 다 떨어지고 아예 같이 망하자 이런 심정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제로 이런 댓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가 정말 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참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보다 실제로 교회 안이 더 심각해요. 너도 구별되고 나도 거룩히 구별된 이 상향평준화의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요. 니도 똥 묻히고 나도 똥 묻히는 그 하향평준화의 만인 제사장. 이 교회가 정화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겁니다. 오늘 본문 성전의 동문은요, 거룩한 상징으로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수 있지요.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막던 직접적인 모든 그 장애들을 치워버리신, 그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신 큰 은혜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왕만이 들어갈 수 있던 동문조차 사실 허물어진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왜 과연 그 은혜를 체감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피를 흘렸어야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지요. 죄 없고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죽으셔야 했던 정말 소중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만히 두면 사람은 항상 그 모든 은혜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억지로 꺼내 가지고 기념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찬송하고요. 뭐 여러분 각자 또 돌아가서 집에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사람은 자꾸 기념하지 않으면 있습니다. 억지로 꺼내서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기념일이 중요한 거예요. 8.15 광복절 같은 거. 광복이 그저 얻어진 것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뭐 우리 손으로 쟁취한 건 아니라 해도 수많은 선조들이 이를 통해 뭐 피를 흘리고 저항하고 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합니까? 그때 막 했을 때는 막 감격하고 좋아했지. 사람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세대는 그걸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러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억지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 이 받은 자유가 그저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안 그러면 있거든요. 있는다고요. 6.25 고통도 마찬가지지요. 민족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에도 현충일 있잖아요. 포피데이 같은 거. 안 그러면 잊으니까. 평소에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요. 억지로 떠올려야 생각하지요. 미국도 걸핏하면 그 주마다 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줌틴스 같은 게 있어요. 6월 19일. 왜냐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누리는 우리의 이 자유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게 되는 거예요. 당연시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당연시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돼요. 당연한 게 왜 소중해요? 근데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면요 다시 잃게 됩니다. 우리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우리 오늘 같은 수요예배. 우리 한번 나왔지만 수요예배 안 나와본 분들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모이면 됐지 뭐 수요일날 또 모이나. 꼭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자주 기념한다는 거거든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걸 떠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받은 은혜는 어렵다고요. 자기가 베푼 은혜는 기억해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 쉽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참 떠올리기 어렵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뭐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 챙기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 뭐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거 떠올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예. 그냥 그래 불만 불평만 기억이 나죠. 함께 모여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우리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2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닫아둘지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동문을 아예 폐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닫아두라. 닫아둔다는 말은 나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문 안에 있는 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지요. 문을 닫아두고 나도 쓰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본문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을 닫는다는 비유. 내가 이 속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제 왔는데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너희한테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기숙학교니까 1학년 정도, 1학년 때 1년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취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제 뭐 아침 잠이 많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보통 밤 늦게 자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보통 알람 시계 탁 끄고 다시 누워 자는 거예요. 알람 시계를 제가 한 두세 개를 더 이렇게 갖춰가지고 한 5분 단위로 딱딱딱 맞춰놨어요. 5분 단위로 탁탁탁 끄고 자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니까 제가 이제 좀 깨를 낸 게 있는데 그 제 방에 이제 캐비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캐비넷 안에다가 알람 시계를 넣어두고 그 자물쇠로 잠궜어요. 자물쇠를 잠궈두고 그 열쇠를 어디다가 뒀냐면은 집 바깥 마당 돌방 밑에다가 놔놨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아이고 이거 목소리가 가지고 알람을 끄려면은 제가 일어나가지고 마당까지 가가지고 마당에 돌박 열쇠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방 안에 자물쇠를 열고 알람을 꺼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러면 도대체 인간이라면은 다시 잠들 수가 없겠다 싶었거든요. 다시 잠들더라고. 예, 여러분 진짜 고등학생들은 잠이 많아가지고 다시 잠듭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참 정말 밥 먹듯이 지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의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잠 몇 겹 자물쇠를 해가지고 이렇게 잠궜다는 거는 막 자물쇠 잠가놓고 집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마당에 그 돌방 밑에 갖고 와가지고 아, 하나님 굳이 이렇게 지금요 보면은 우리가 하듯이 그런 유치한 행동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목이 목 감기가 들었는데 되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안에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하나님 쫓아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인이 문을 닫아버리고 그걸로는 우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거기 영원히 거하겠다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고 뭐 문을 닫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에 실제로 문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요, 진짜로 내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막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유치한 말도 하는 거죠. 야, 나는 영국 인구도 모른다. 한국 인구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무식한 놈이다. 하지만 너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안다. 다들 오글거립니까? 예, 아니 그 오글거리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 예. 사랑하면 이런 유치한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딱 그래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똥문 닫아놓으라 하고 다시는 나도 그 아무도 사용하지 말고 나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문 닫고 너한테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말 속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얼마나 그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때때로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떠나실 생각 없구나라는 이 사랑의 징표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7절과 9절을 보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을 배척하는 구절 아니에요. 이방인도 원하면 얼마나 할례를 얼마든지 그 할례를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애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구애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애만 하면 그게 뭐 짝사랑이고 스토커겠지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되겠지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뭐 때때로 날마다 그래도 짬날 때마다 기도하고요, 또 말씀도 보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 또 기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 하나님께서 참 즐겨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거든요. 국가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일들은 국경일로 우리가 기념하지요. 우리 각자 인생에서 이보다 특별하고 이보다 기념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그 작정하심을 우리에게 이토록 철저히 아주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보여주셨습니다. 문 닫고 나는 다시는 나갈 생각이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충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은 상호적일 때 살아 있습니다. 일방적이면 병들게 되지요. 그거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또 동문에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구별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분께서 다시는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억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날 생각이 없으시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라 생각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분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 잊고, 또 우리 마음은 금세 불평과 불만과 내가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로 또 공허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